예, 고린도후서 강의 열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의 그 섬김 그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 그 최종적인 그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 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미칠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또 수고를 많이 하고 하는 가운데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이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불쾌함과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만일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땅에 있는 너희를 위한 거다.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사역자가 어떠한 그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4절 가서 보니까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는 정신이 올바로 이렇게 든 상태에서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강권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식 말로 그냥 더 뭐라 그럴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여기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신이 올바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일을 안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강제적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할 수가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의 고난까지도 당하면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그 이유 아니면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한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열심을 내서 이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 그 안에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아직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행실을 좀 깨끗하게 하고 무언가 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드러날 때 그때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핍박하던 그런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 자신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강제로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여기 땅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은 특히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 또 목회자가 아니라 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운데 너무나 핍박이 크고 정말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지쳐서 넘어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무나 백성들이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난 40년 동안 선포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따르는 무리가 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수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뼛속에 사무쳐 뼛속에 꽉 잡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지금 사도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도 말씀을 선포했고 특히 신약 시대에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제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도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거기 15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여기 모든 사람, 지금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 칼빈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한속죄, 이와 같은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제한속죄. 그래서 오직 이 선택받고 예수님께서 피를 대신 흘려 죽으신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선택받고 천국으로 가도록 이미 예정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이미 다 정해놓고 오직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럼 가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윌리엄 캐리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선교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분이 윌리엄 캐리예요.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한 분이에요. 그렇죠? 인도로 가서 여러 가지 그 인도 말로 성경도 번역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 당시엔 칼빈주의라고 하는 게 그냥 영국의 온 교회를 다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캐리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든 어디든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거기 장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저주받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미 정해놓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할, 예? 이와 같은 그 상황이 그 당시 영국의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 오랫동안 한 2세기, 3세기 동안 많은 그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에 커다란 것과 같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 그래서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두를 위해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래요. 이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한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나와 있는 이 세상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해서 화평원물이 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 가서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 역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건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도 예수님 자신의 피를 치르고 그들을 샀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의인이든 아니면 죄인이든 돈이 많이 있는 자든 돈이 적은 자든 빈부귀천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1장 50에서 51절 가서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5장 25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한번 가서 보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지나서 오른쪽에 가면 갈라디아서 2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다른 데는 모든 사람, 뭐 이스라엘 교회, 그렇죠? 많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선택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 예정된 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전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가. 전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어떤 사람의 계좌에 뭐가 들어오는 게 그게 전가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 딸의 계좌에다 20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은 제 딸이 아무것도 안 해도 20만 원이 계좌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행위를 전가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죄를 범할 때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게 될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고 전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담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전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법과 죄들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엔 이미 죽어 있다고 보는 이와 같은 형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그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그와 같은 죽음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와 같은 거룩한 희생 예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과거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와 같은 죽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거기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선행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다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게 될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돈 있고 지식 있고 소위 얘기하는 백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미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기 한국이나 이런 소위 문명인이라고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기초 위에 올려놓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빈부 귀천 차별이 없게 만드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 아시겠죠? 그거 오직 하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죽으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겁니다. 라고 믿는 그 단순한 그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미안한 말이기도 하고 참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조금 좀 불쾌하게 여길 그와 같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죽어 있는 시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자꾸 죄짐이 무겁다고 그러고 무겁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죄짐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짐이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 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죄와 범법으로 해서 죽어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범법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사람은 죄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때 정말 우리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철로역정을 보게 될때 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느끼는 그와 같은 그 죄짐, 결국은 그 죄짐이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죄가 얼마만큼 크게 느껴지는가. 이게 믿음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사형리 같은 거 그런 거 외우고, 그렇죠? 이 기도를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야, 정말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대로 죽으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결별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짐을 벗을 수 있구나. 이와 같은 그 이해가 되고, 이 죄에 대한 그 심각한 것과 같은 생각이 이제 들게 될 때,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게 되면 그날부터 죄짐이 더 커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없어졌어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치웠는데, 이상하게 구원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죄가, 옛날엔 죄로 안 보이던 게다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정도로 양심이 어떻게 돼요? 옛날엔 무디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훌륭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종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바울의 삶의 목적,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기록할 수 있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 같으면 책상 앞에, 뭐제 아내 같으면 부엌 일하면서 거기 싱크대 앞에, 그렇죠? 이 일하는 그 앞에다가 이걸 좀 적어놓고 그냥 늘 보면 너무나 좋은 그와 같은 구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나로 바꾸면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유,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되셨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자세가 되면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원활하게 굴러가고 가정도 원활하게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타원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타원은. 동그란 거는 초점이 하나가 있는데 타원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타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도 하나의 타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 타원의 하나에 초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여기 몇 가지 적어 놨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자기를 위해 산다. 이전에 좋아하던 쾌락을 위해 살고, 또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고, 재물을 얻기 위해 살고, 또 희생이 하나도 없이 사는 이와 같은 삶, 이게 쾌락의 삶이에요. 요 근래 제 아내가 어떤 분이 뭐 수를 왔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무슨 책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예. 보니까 너무 뭐 수도 멋있고 책도 멋있고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성경의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무슨 책도 쓰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블로그를 해서 뭔가 유명하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나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구원도 자기만을 위해 받아요. 그러니까 딱 자기만 구원받고 그 이후엔 입딱꼭 닫고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아시겠죠? 진리도 이렇게 하고, 특히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훌륭한 진리나 뭐 이런 걸 책을 통해 배우잖아요. 절대 안 가르쳐 자기만 딱 갖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목사들이 많이 알아요. 절대 안 가르쳐 자기만 봐요. 그게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올바른 걸 알았으면 가르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쓴이 책을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바른 성경과 바른 뭐 성경을 찾아서 그거 어디서 낸 거예요? 장로교 출판사에서 낸 거예요. 그 장로교 출판사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거기다 추천사를 썼어요. 추천사만 써요. 그게 끝이에요. 추천사만 써요. 절대 그 성경을 쓰거나 그 성경을 누구에 가서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아요. 이게 올바른 본문이고, 예, 이것을 써야 올바른 교리가 세워진다는 거를 학장을 지내고 다 그랬기 때문에 다 압니다. 성경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추천사는 쓰고 그래도 절대 자기 교인들에게 이런 책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가르쳐줍니다. 예.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가정생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직장생활, 우리가 또 교회 와서 생활하는 모든 것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성도의 섬김이다. 우리가 찬송가 185장 가서 보면 유명한 해버거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여인이 적은 찬송시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을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다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여기 이 성경 말씀하고 딱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서울의 순복음교회 모 목사는 5천억을 교회 돈을 가지고 횡령을 했다. 그다음 뭐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세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하여튼 조만간 저희가 이제 성경 구절 카드를 만들든지 뭘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있는 데마다 우리가 보이는 데마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자꾸 볼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중에 아주 좋은 것과 같은 그 성경 구절이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옛날에는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과거의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가서 보니까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 지금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나사렛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들 쫓아다니는 이 이단들을 내가 다 척결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에 따라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살기를 내뿜고 위협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죠? 예.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예수님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바울이 100% 명확하게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따라 지역이 어디 지역 출신이냐, 출신 성분이 뭐냐, 빈부 귀천, 그렇죠? 남녀노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 심지어 이 사람이 일가친척이 누구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구원받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걸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유대인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에 속한 사람이다. 거기에 또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처음 왕이 됐던 사람이 사울이 아니냐? 그게 베냐민 지파 아니냐? 내가 거기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다. 그렇죠?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육체를 따라 모든 걸 판단하던 그 시절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고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는 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아,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의 관점에서 육신을 따라 봤을 땐 그게 상관이 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벨릭스 총독을 만났을 때, 그렇지 않은 일반 평민을 만났을 때나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이 공경심은 가져야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 치리자이기 때문에 공경심은 가져야 돼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기 앉아있는 어떤 자매님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지금 이 시간까지 육신을 따라 판단해. 어떻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아, 착한 사람이지. 죄 많이 짓지 않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지. 또 인간적으로 와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할수 있지. 이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보고 나쁜 사람이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이 나쁘다 그러지. 여러분, 홈페이지나 어디 뭐 블로그 어디 가서 보세요. 엔티그 뭐 기독교 사이트 가서 보세요. 예수님 보고 나쁘다는 사람 없어요. 그 아는 사람 치고 예수님 보고 나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죠?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시냐? 예,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요. 또 나중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다. 이런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의 표현에 따르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금가락지 끼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저쪽으로 상석으로 모시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남루하게 들어오면 아무 데나 가서 앉아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명성이 있든 없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목사와 그다음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이와 같은 것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또 나와요. 이것도 또 성경 구절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우리가 이제 적어놓고 늘 기억해야 될 그런 그 성경 구절 안에 하나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아내가 많이 나옵니다. 아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핵심 구를 하나 들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출판사 이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그는 그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창조물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그런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마귀의 왕국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아들이 됐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대단히 귀중한 그런 말입니다. 창조를 보시려면 창세기를 가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무에서 빛이 생겨나고 온 우주 공간의 모든 물질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물질을 만드신 이후부터 열역학 제1법칙이 지금 작동을 하면서 질량이 보존되고 있고 에너지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행위가 창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변화를 시켜갖고 좀 마음씨가 좋은 사람, 좋은 일을 이렇게 할수 있는 개조된 인간을 만들면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리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새 옷이 좀 1, 2년 지나면 유행이 지나간다 그러면 리폼 한다 그러죠? 리폼 스토어에 가져다 주면 옛날에 이게 뭐 깃이 넓었는데 요새는 뭐 깃을 작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옷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바꾸는 거죠? 그게 리폼이에요. 그렇게 리폼하는 행위를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할 때한 것처럼 개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개혁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혁물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새로운 창조물. 예,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 저와 여러분 전혀 의인이 아니었는데 의인이 되는 그와 같은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라고 해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가. 옛 것이 아니라 옛 것들이에요. 예, 개혁성경처럼 옛 것이 아니라 옛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빌립보서 말씀.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이후에 바울이 3장 12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 이거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흉악한 것 같은 일들을 저질러.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냐? 우리에게 좋지 않았던 것과 같은 아픔, 그렇죠? 좋지 않았던 어떤 그와 같은 기억, 고통,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던 그와 같은 편견, 그렇죠? 또 편견으로 누구를 사랑하던 이와 같은 것들, 자랑하던 것들, 질투, 야망,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좋지 않은 일에 얽매여서 평생을 불행 속에 지내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핍박하고 구박하고 나를 그냥 때리고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릴 때 내가 어려운 것 같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더 아내를 사랑하고 더 남편을 사랑하고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을 내가 더 학대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의 모든 아픔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좋지 못한 그런 악몽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일이 뭔가, 내 가정을 어떻게 잘 돌봐야 될 것인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잘 돌봐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높은 부르심에 그 상에 합당한 것 같은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제는 환경과 과거에 우리를 얽매던 그런 환경, 과거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긍정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과거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에서 19절.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여기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할때 새롭게 된그 모든 것,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아니라 내가 행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는 사람. 주일 성수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50년 했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해하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 지금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실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concili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conciliation 이 단어는 영어 또 가서 보시면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 속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 거기 가서 atonement는 뭐냐 하면 at 그다음에 one month예요. 둘을 하나가 되도록, 완이 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화해를 못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둘을 하나로 이렇게 붙이는 이와 같은 행위를 속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죄의 또 다른 뜻이 reconciliation, 화해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고 화해하는 그런 사역을 그거를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에서 살든 직장에서 살든 교회에서 살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가정이 불화한 형제자매가 있어요. 어떻게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혼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붙여서 같이 살수 있도록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역이라는 거 이게 뭐 목사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무언가 이렇게 화해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단체 집단 뭐든지 좋으니까 이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화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맡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자신과 화해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여기도 영어로 가서 보시면 imput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졌으니 너희 죄대로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화해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20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간청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미 여기 그리스도인들 고린도교회 성도들 화해한 그런 상태예요. 여기 나와 있는 화해해라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들고 나가서 선포할 그 말씀은 뭐냐?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사는 말 그대로 엠베서더예요. 여러분, 엠베서더 호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엠베서더, 대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사는 뭘 이야기하냐? 과거 로마 제국에는 여러 속주들이 있었어요. 그 속주들 가운데 어떤 속주는 식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식민지는 로마 제국하고 손을 잡고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속주가 있었고, 어떤 지역은 틈만 나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속주가 있었어요. 그 황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틈만 나면 반역하려고 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대사를 보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하고 화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삽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고. 이걸 가장 많이 써먹는 사람이 김하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중 대사가 된 사람 알죠? 그래서 그 사람 쓴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사가 완전히 신사도 운동 그거 하는 그 내용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중국 대사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우, 대사님이 이걸 썼으니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겠냐 해서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씨가 쓴 이와 같은 그 글을 보고 신사도 운동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대사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그런 대사가 돼야지. 마귀에게 이끄는 그런 대사가 되면 안 된다. 아무리 중국 대사를 해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 한수연 형제가 다닌 대학의 이름이 엠베서더 베프티스트 칼리지예요. 엠베서가 뭐야? 대사 침례 신학 대학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 엠베서더 침례 신학 대학 거기 딱 들어가면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너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대사가 되어야 된다. 여기 학생들은. 그래서 그 학교의 이름이 Ambassador Baptist College예요. 마지막 한 절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1절. 이것도 또 벽에다 놓고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게 뭐, 전가했다는 거예요. 전가. 그렇죠? 원래 죄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100% 완전 무결한 죄가 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 다 놓이게 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죄를 치우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죄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전가 행위예요. 전가. 그렇죠? 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된다니까. 지금 여기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심지어 죄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의의를 받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의의가 될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다. 그게 첫째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행위다. 자, 그래서 십자가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는 이것이 언급되지 않으면 십자가 사역은 반쪽분이 언급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쉬우면서도 어느 면에서 어렵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포를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둘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이끄는 그걸 느끼고 그 사랑에 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화해의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분열이 있으면 화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의 화해, 형제들 간의 화해, 가정에서의 화해, 교회에서 화해를 이루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지금 고린도후서 5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